뉴스 포커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 관심을 모았던 한반도 뉴스를 집중 분석해드리는 뉴스 포커스입니다. 미국이 지난 7월 뉴욕 채널을 통해 북한과 접촉했으나 응답이 없었다고 성 김 미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가 밝혔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유엔 총회 연설에서 북한의 계속된 유엔 제재 위반을 지적했습니다.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이 유엔 연설에서 전 세계 자유와 평화가 위협받고 있다며 국제사회가 연대해 그 자유를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오늘도 윤국한 기자, 최원기 기자와 함께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박승혁입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성 김 미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의 한국 방문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을 방문한 성 김 특별대표가 20일 기자들과 만나 미국이 7월 뉴욕 채널을 통해 북한과 접촉했으나 북한 측 응답이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미북 간의 공식적인 대화는 없지만 미국이 계속 북한 문을 두드리고 있군요.
예, 그렇습니다. 뉴욕 채널을 통해서 그 성 김 대표가 북한과 접촉을 시도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이 뉴욕 채널은 외교 관계가 없는 미국과 북한의 일상적인 대화 통로로 오랫동안 역할을 해왔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해 4월 말이죠. 출범 직후에 대북 정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진행했고요. 그 결과 지난해 4월 말에는 이 검토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 검토 결과를 발표하기에 앞서서 국무부에 따르면은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북한 측에 접촉을 제안한 바 있고요. 그러나 북한 측에 답변이 없었다 이렇게 설명을 했었습니다. 또 지난해 7월에도 당시에 웬디 셔먼 국무부 부장관이 북한의 대화를 제안하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공개한 바가 있고요. 특히 섬 김 대북특별대표는 대북정책 검토가 완료된 이후에는 기회 있을 때마다 북한에 전제 조건 없이 언제 어디서든 만나자 이렇게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이 이제 북한 측에 답변을 얻지는 못하고 있고요. 성 김 대표가 이번에 뉴욕 채널과 접촉했다고 한 건 지난 7월, 그러니까 한 두 달여 정도 전이었던 걸로 그렇게 돼 있고요. 성 김 대표는 이때도 북한이 미국 측의 메시지에 응하지 않았다 이렇게 밝히고 있고요. 이것이 미국이 북한과 한 마지막 소통이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그 오랫동안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미국과 북한 간의 대화가 없는 상태지만 미국은 계속해서 북한 측의 문을, 대화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미국이 이번 뉴욕 접촉에서 어떤 메시지를 전달했을지 궁금해지는데요.
네, 이제 들으신 대로 이제 국무부에서 북한 문제를 담당하는 이제 성 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지난 7월에 있었던 그 미북 접촉을 이제 서울에 가서 기자들에게 설명한 건데요. 성 김 대표에 따르면 미국이 이제 뉴욕 접촉에서 북한에게 보낸 메시지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제 미북 대화를 하자는 거죠. 조금 전에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지난해 4월 말부터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계속 그 새로운 대북 정책을 세우고 계속 북한에 보내는 메시지입니다. 미국은 이제 북한에게 언제 어디서든 아무런 조건 없이 만나서 허심탄회하게 논의를 하자 이런 입장입니다. 이를 통해서 이제 미국은 미국의 관심사, 즉 비핵화를 이제 논의할 수도 있고 그야말로 의지의 제한이 없으니까 북한도 북한의 관심사인 제재 완화를 논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북한에게 아무런 조건이 없으니 북한도 미국의 대화 그 제2에 호응했으면 좋겠다만 이런 입장을 보낸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코로나 방역 문제입니다. 백신 얘기죠. 그러니까 북한에게 미국이 이제 그 백신을 제공할 의사를 밝힌 것으로 보입니다. 아시겠지만 이제 미국은 그동안 그 정치 또는 외교 관계 관련 없이 코로나 백신을 전 세계에서 무료로 그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에게도 무료로 이제 공급을 하겠다 이런 입장이고요. 그동안 국제기구 등을 통해서 수차례 미국이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북한은 이에 대해서 거부하거나 이제 침묵을 지키고 있어서 미국이 제공하는 코로나 백신은 아직 그 북한에게는 그 공급이 안 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하나 이제 첨부해서 말씀을 드리면 북한의 그 노동신문 같은 걸 보면은 북한이 그 백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을 보고서 아마 북한이 중국에서 그 중국산 백신을 아마 그 수입을 해서 공급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중국산 백신을 뭐 그 수입해서 접종을 하는 거는 북한의 자유긴 한데 전문가들에 따르면 중국산 백신의 효능이 그렇게 좋지 않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중국산 백신은 그 옛날 방식으로 만든 것이기 때문에 효능이 나쁘고 특히 최근에 유행하는 그 오미크론 변이에 대해서는 별 효과가 없다. 이런 그 전문가들의 평가가 많습니다. 그래서 중국산보다는 미국이 만드는 RNA 백신의 효과가 뛰어나다 이렇게 전문가들이 말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북한도 그 미국의 이 같은 제의에 좀 참고를 하고 귀를 담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들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네, 북한은 이미 한국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는 대화할 용의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했는데 왜 미국 바이든 행정부에까지 침묵으로 일관하는 것일까요?
그 사실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북한은 바이든 행정부의 대화 제안에 대해서도 그 분명한 거부의 입장을 밝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다만 그 이후에 분명한 거부 입장을 밝힌 이후에 아예 대화 제안에 대해서 응답을 안 하고 있는 상황은 계속되고 있는데요. 윤석열 정부의 제안에 대해서 분명히 거부한 것과 크게 그 맥락이 다르지 않습니다. 지난해 7월에 보면요.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당시에 그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에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그런 지시를 한 적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국가의 안전을 믿음직하게 담보하자면 대화에도 대결에도 다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요. 이때 당시에 미국 행정부에서는 이 김정은 위원장의 이런 발언을 긍정적인 대화의 신호로 받아들인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래서 평양으로부터 좀 더 명확한 신호가 오길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약간 국가안보보좌관이 밝힌 바가 있는데요. 이때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나섰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윤석열 정부의 담대한 구상에 대한 답변을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하지 않았습니까? 이때도 김여정 부부장이 담화를 통해서 꿈보다 해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잘못 가진 기대다라고 사실상 대화를 거부를 했고요. 그 다음 날에 리선권 당시의 외무상도 짤막한 담화를 냈습니다. 그래서 미국과의 접촉을 아까운 시간을 잃는 무의미한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김여정 부부장이 대화를 거부한 데 대해서 환영한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분명하게 거부 입장을 밝힌 거고요. 이것이 1년여가 지났지만 아직도 여기에 대한 입장은 변하지 않았다는 뜻이고요. 전문가들은 북한의 이런 말하자면 거부 입장은 이 미국에 대해서 조건 없이 만나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협상 안을 가져오고 그것을 검토한 다음에 대화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겠다 이런 메시지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성김 대표가 미북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했죠?
그렇습니다. 성김 그 대표가 이제 미북 정상회담에 대해서도 그 언급을 했는데요. 성김 대사는 그 바이든 대통령이 개인적으로 관여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준비와 그 진전될 전망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데요. 이것을 좀 부연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이제 과거 미국 그 트럼프 행정부에서 두 차례나 이제 싱가포르 그리고 하노이에서 그 미북 정상회담이 열렸죠. 그런데 둘 다 그렇게 만족스럽지 못한 그런 회담이었습니다. 미국은 미국 나름대로 그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고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도 북한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보면 트럼프 행정부 시절에 미북 정상회담이 실패를 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이제 내세우는 대북 정책은 이제 실용적이고 조정된 접근입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현실적인 접근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데요. 너무 그러니까 일을 크게 벌리지 말고 조그만 것이라도 합의와 실천이 가능한 일을 하자는 이런 걸로 볼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보면 이제 과거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모든 핵무기 또 ICBM 생화학무기까지 모두 폐기해라. 그러면은 뭐 제재를 해제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을 요구를 해서 결국 회담이 이제 실패하고 말았는데요. 바이든 행정부는 그거하고 틀립니다. 뭐 구체적으로 얘기하진 않지만 실용적이고 조정된 접근을 내세우는 걸로 봐서 이렇게 큰 것보다는 작은 것 그러니까 하노이 그 회담에서 나왔던 예를 들어서 영변 핵폐기 이것과 가령 제재 중에서도 석탄 또 석유 수입 이런 것을 허용하자는 하나씩 작은 것씩 한번 그 합의를 해서 결과를 도출해보자 이러는 것이고 이런 것을 하려면은 바로 정상회담 그러니까 톱다운 방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실무협의를 해서 둘 사이에 원하는 것을 하나로 그 합의를 하고 그 뒤에 정상이 만나서 이 합의에 도장을 찍는 그런 것을 지금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은 트럼프 행정부 시절보다 바이든 행정부에서 미북 관계가 더 진전이 되고 정상회담이 이루어진다면 해결될 가능성이 많은데 문제는 이제 그 북한이 뭐 대화에 지금 전혀 응하지 않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정상회담은 지금까지 굉장히 좀 그 희박한 그런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성김 대표가 과거 자신이 만났던 최선희 북한 외무상에 대해서는 또 뭐라고 했습니까?
예, 그 영리하고도 만만치 않다. 또 경험 많은 대화 상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잘 아시겠지만 최선희 외무상은 1988년에 당시에 북한 정무원 외교부가 지금의 외무성인데요. 여기에서 통역 그리고 외국어 담당으로 근무를 시작했고요. 이후에 6자회담에 북한 측 영어 통역으로 참석을 하면서 나중에는 차석 대표도 맡아서 역할을 수행했었는데요. 30년 넘게 이렇게 미국과의 그 외교에 그 몸담아 오면서 그 경험이 풍부하고 그러면서 또 미국에 대해서 강경한 성향의 인물로 그렇게 알려져 있죠. 대미 관계와 관련해서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핵심 말하자면 참모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사진을 통해서도 봤지만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하노이 정상회담 때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전략회의를 회담을 앞두고 할 때 이 네 명 당시에 핵심 측근들만 참여해서 하는 회담에 그 당시에 최선희 외무성 부상이었죠. 같이 머리를 맞대고 있는 모습이 사진을 통해서 공개된 바도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성김 특별대표 소식 계속 알아보겠습니다. 성김 대표는 21일 서울에서 매일경제 주최로 열린 세계 지식 포럼에 참석해 한반도 문제를 논의했는데요. 그러면서 한국의 미국 전술핵을 재배치해야 한다는 것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는데 여기서 성김 대표의 말 들어보시죠.
I personally don't think reintroduction of tactical nuclear weapons into the rock is the right answer. I think it's much better.
성김 대표는 전술핵 한국 재배치에 대해 개인적으로 옳은 답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우리가 필요한 억제력을 갖출 수 있도록 다른 구체적인 방안을 찾아보는 게 훨씬 건설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자, 성김 대표는 왜 전술핵 재배치에 반대하는 거죠?
네, 이날 그 성김 대표는 그 세미나에서 태용호 한국 국민의힘 그 소속 의원과 이제 대담을 하면서 그 대담에서 나온 얘기인데요. 지금 들으신 대로 그 성김 대표는 이제 전술핵을 한반도에 재배치하면 한반도 외 바깥에 그 다른 지역까지 큰 파급 효과가 일어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좀 풀어보면 아마 미군이 그 한반도에 또 다시 그 전술핵 무기를 갖다 놓으면 거기서 북한 핵을 억제하는 데서 일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그 중국을 자극하고 또 북한도 이를 명분으로 계속 핵무기를 만들고 그렇기 때문에 동북아의 그 핵무기 질서 이것이 깨진다. 또 북한을 비핵화시키는데 한국과 미국이 그 명분을 잃을 수 있다. 아마 그 부작용이 크다. 이런 얘기로 그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성김 대표 얘기는 이 같은 그 전술 그 무기를 재배치하지 말고 지금 한미가 하는 대로 강력한 억제력 이런 것을 한반도에 구축하는 것이 북한의 그 비핵화를 이끄는 좋은 방법이지 전술핵을 다시 그 재배치하는 건 좋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한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네, 성김 대표가 미북 대화와 관련해서 비핵화와 북한의 우려를 병렬적으로 다룰 의사가 있다고 말했는데 이거는 무슨 뜻입니까?
예, 그 북한은 미국과의 협상과 관련해서 오랫동안 체제 안전에 대한 보장을 요구해 왔습니다. 그 체제 안전에 대한 보장이라는 것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자신들에 대한 미국의 적대시 정책을 폐기하거나 철회해야 된다는 것이었고요. 구체적으로는 아예 구체적으로는 미국의 제재 해제 그리고 미군과 한국군의 연합군사훈련 중단 내지는 취소 이런 것이었는데요. 그러니까 성김 대표가 북한의 우려를 비핵화와 함께 병렬적으로 다룰 의사가 있다는 건 과거에 이제 잘 아시는 대로 도널드 트럼프 전임 미국 행정부는 비핵화를 전제로 했고요. 비핵화를 그 실행에 옮겨야 관계 정상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실행 말하자면 이루어질 수 있다. 제재 문제도 그렇고 이런 입장이었지만 지금 성김 대표의 발언은 비핵화 문제와 함께 북한이 요구하는 체제 해제 문제 그리고 연합 군사 훈련 취소 문제도 같이 논의할 의사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단계적 동시적인 그런 협상과도 맞닿아 있는 것인데요. 북한의 비핵화와 관련한 조처에 여기에 상응한 상응 조치를 미국이 취하고 하면서 동시적으로 또 단계적으로 말하자면 조치를 미국과 북한이 취해 나간다는 게 비핵화 협상과 관련한 미국의 중요한 입장인데요. 이런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성김 대표는 또 22일 서울에서 김건 한국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을 만났는데 여기서는 어떤 얘기가 나왔는지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성김 대표가 이제 22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김건 한국 외교부 이제 수석 대표를 만나서 조천을 들면서 이제 현안을 논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언론 보도를 보면 여기서 아마 한 세 가지 정도의 그 얘기를 두 사람이 한 것 같은데요. 하나는 최근에 이제 북한이 그 핵 법제화, 그러니까 핵무기 그 선제 공격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법제화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두 사람이 이제 우려한다 이런 그 얘기를 했고 또 하나는 북한의 이 같은 그 핵 공세 또 핵 도발 이런 것을 억제하기 위해서 미국과 한국이 그 확장 억제 이런 것을 통해서 이런 것을 억제하자 이런 얘기를 했고요. 또 하나는 그 7차 핵실험 얘기도 했습니다. 북한이 지금 계속 7차 핵실험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일 북한이 7차 핵실험을 하면 미국과 한국을 포함한 국제사회가 전례 없고 강력하게 대응하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 밖에도 북한을 대화로 이끌기 위해서 한미가 같이 노력하자 이런 일련의 얘기들을 했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유엔 총회 연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21일 제77차 유엔 총회 기조 연설에서 국제 비확산 체제가 위협받고 있다며 러시아와 중국, 이란과 함께 북한을 거론했는데요. 여기서 바이든 대통령의 연설 들어보시죠.
Despite our efforts to begin serious and sustained diplomacy,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continues to blatantly violate.
바이든 대통령은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해 진지하고 지속적인 외교를 시작하려는 우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유엔 결의를 노골적으로 계속 위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연설 들어보셨는데 연설의 핵심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규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방금 바이든 대통령이 북한과 관련해서 한 발언도 말하자면 러시아의 핵 위협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같이 북한을 거론한 것이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바이든 대통령은 거의 30분에 걸친 연설, 유엔 연설에서 그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그리고 최근에 잇따르고 있는 러시아의 핵 사용 가능성 여기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러시아가 유엔 상임 이사국의 주권국을 지도에서 지우려고 이웃을 침공했다. 우크라이나 침공을 얘기한 것이죠. 그러면서 유엔 헌장에 대한 매우 중대한 위반이다. 이렇게 지적했고요. 특히 최근에 계속되고 있는 러시아의 핵 사용 위협과 관련해서는 핵전쟁은 승자가 없는 전쟁이다. 그리고 또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전쟁이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러시아의 핵 위협뿐만 아니라 중국 그리고 이란 이 두 나라의 핵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면서 북한을 거론한 것인데요.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은 북한과 관련해서 딱 한 차례 이렇게 중국, 이란과 함께 엮어서 한 것이었지만 매년 지난해에도 그렇고요. 북한의 핵 위협 그리고 핵 개발이 제기하는 문제점에 대해서 유엔 총회에서 계속해서 지적하고 해결 방안을 제시해 왔습니다.
네. 한편 저 푸틴 대통령은 21일에 군 동원령을 내렸는데 우크라이나 사태가 한층 악화되는 것인가요?
그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제 큰 전환점을 맞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더 격화된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저희가 여러 번 보도해 드렸습니다만 그 러시아의 그 우크라이나 침공이 2월 24일 날 시작돼서 7개월째 지금 계속되고 있는데요. 크게 보면 이제 두 단계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1단계는 이제 러시아가 침공한 거죠. 그래서 지난 한 반년간 러시아가 이제 공세를 취하고 동부 이제 돈바스를 점령을 하고 또 우크라이나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방어 조치를 하는 그런 그 전쟁 양상이었는데요. 2단계가 이제 9월 초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그동안 이제 전열을 가다듬어서 9월 초에 공세를 펼쳤습니다. 그래서 하르키우 동부 지역에 있는 도시죠. 그래서 동부 지역 몇몇 도시를 그 탈환을 하고 공세를 하는 그런 양상이 됐습니다. 그러자 러시아 그 푸틴 대통령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21일 날 이제 군 동원령을 내리고 동시에 핵무기 사용까지 지금 언급을 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상당히 격화됐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그 우크라이나 그 전문가들에 따르면 11월부터는 우크라이나 이제 겨울이 온다고 그럽니다. 상당히 추워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군도 마찬가지고 러시아 쪽도 마찬가지고 겨울이 오기 전에 상당히 그 전략적 우위를 그 확보하기 위해서 아마 그 9월, 10월 상당히 노력을 할 것이다 이런 거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사태가 상당히 격화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많습니다.
네, 미국 백악관은 21일 바이든 대통령과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뉴욕에서 만나 미한 동맹 강화와 대북 협력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밝혔는데요. 두 정상이 만났나요?
두 정상이 만나기는 했죠. 그렇지만 이 만남은 그 뉴욕에서 열린 글로벌 펀드 재정 공약 회의라고 이 바이든 대통령이 참석하는 이 회의에 윤 대통령이 거기에 가서 다른 일정을 취소하고 가서 짧은 시간 동안 서서 잠시 만난 것이 전부입니다. 48초 동안 만난 것으로 그렇게 한국 언론들은 전하고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는 한국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이 유엔 총회 참석에 앞서서 그 공식적인 발표를 통해서 미국과 한국의 정상회담이 열릴 것이다 이렇게 발표했었는데요. 이 정상회담은 열리진 않았습니다. 잠깐 서서 48초라고 했죠. 만난 것이 전부였고요. 그러니까 1분이 안 되는 그 짧은 시간 동안에 사실 한미 동맹 강화 또 대북 협력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렇게 발표는 했지만 이 무게가 있는 그런 논의를 하기에는 사실 크게 부족한 시간이었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한국 대통령실은 실무자들이 이제 이미 검토를 마친 상황이었고 또 이번 그 순방 기간 동안에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 런던과 뉴욕에서 세 차례 만나서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확인을 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시사 대담 프로그램 뉴스 포커스. 지난 일주일간 발생한 주요 뉴스를 폭넓고 깊이 있는 분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매주 일요일 저녁과 월요일 아침 방송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한국 윤석열 대통령의 유엔 연설을 살펴보겠습니다. 윤 대통령은 20일 첫 유엔 연설에서 자유와 연대를 강조했는데요. 여기서 연설 들어보시죠.
한 국가 내에서 어느 개인의 자유가 위협받을 때 공동체 구성원들이 연대해서 그 위협을 제거하고 자유를 지켜야 하듯이 국제사회에서도 어느 세계 시민이나 국가의 자유가 위협받을 때 국제사회가 연대하여 그 자유를 지켜야 합니다.
윤 대통령은 이날 11분간에 걸친 연설에서 북한을 전혀 거론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를 어떻게 봐야 할까요?
예, 윤 대통령의 이날 연설 제목은 자유와 연대, 전환기 해법의 모색 이렇게 제목을 달고 이뤄졌고요. 윤 대통령은 제목 그대로 자유란 단어를 무려 21번을 강조했습니다. 그렇지만 북한이라는 단어는 전혀 거론하지 않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한국 대통령실 관계자의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의 대북 정책 구상이죠. 담대한 구상에 대해서 발표했는데 이 메시지에서 더 보탤 것도 뺄 것도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또 그 윤 대통령의 이번 유엔 연설에 보면 핵무기를 비롯한 대량 살상무기 문제 또 인권 문제 이런 것들이 지적되고 있는데요. 윤 대통령이 이런 언급을 한 것이 북한에 대한 간접적인 메시지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아울러서 이 대통령실 관계자는 자유의 바탕을 둔 국제사회 연대라는 그런 큰 틀의 메시지도 보기에 따라서는 북한에 대한 메시지로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다 알려진 그런 그리고 북한에 대한 제안을 했던 이 담대한 구상에 대해서 북한이 이미 입장을 밝힌 마당에 다시 한번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할 필요는 없었다라는 게 이제 청와대 한국 대통령실의 설명인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다른 말하자면 입장을 밝히는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한반도 문제의 당사국이고 특히 최근에는 북한이 핵 무력을 법제화하면서 비핵화에 대한 거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핵 선제 사용에 대해서도 언급하면서 그 위협을 높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한국 대통령이 유엔 총회 기조연설을 기회로 해서 북한 핵 문제 해결을 포함한 한반도 평화 구상을 국제사회에 설명하고 협력을 요청했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한편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20일 유엔 연설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조건 없이 만날 용의를 밝혔는데요. 이건 역시 납치 문제 해결 때문인가요?
일단 그렇게 보입니다. 키시다 후미오 총리가 이제 말씀하신 대로 20일 유엔 총회 연설을 통해서 크게 얘기한 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유엔 안보리 이제 개혁 문제가 하나 있고 또 하나 이제 그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키시다 총리는 납치 문제, 북한의 핵 미사일 문제, 과거사 이와 같은 현안을 포괄적으로 해결하자는 것이 일본 정부의 입장이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과 그 조건 없이 만날 용의가 있다 이런 입장을 표명을 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는 이것은 그 납치 문제는 상당히 해묵은 문제죠. 그렇기 때문에 과거 고이즈미 총리가 가서 이것에 대해서 좀 뭐 김정일 그 위원장을 정상회담을 하고 몇 명 데려오긴 했습니다만은 그 뒤로 이제 북한하고 일본하고 관계가 계속 그 어긋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북한은 납치 문제는 이미 다 끝났다 이런 입장인 반면에 일본에서는 아직 그 납치 문제가 해결 안 됐고 일본인이 그 북한에 의해서 납치된 사례가 더 많다. 여기에 대해서 그 해명을 해야 되고 조사를 하자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북한과 일본의 입장이 상당히 지금 다른 입장이기 때문에요. 지난 그 거의 10년 이상 일본 정부는 계속 북한과 조건 없이 그 정상회담을 해서 문제를 해결하자 이런 입장이고요. 이것을 다시 한번 이번 유엔 총회 연설을 통해서 키시다 총리가 얘기를 한 거고 미 국무부도 여기에 대해서 그 환영 입장을 보였습니다. 키시다 총리의 그 유엔 연설 다음에 미 국무부가 북한과 대화하려는 일본의 노력을 그 미국은 지지한다 이런 성명을 냈습니다.
네, 과거 북한이 핵실험을 했던 2016년 유엔 연설을 보면 많은 국가들이 북한 문제를 거론했는데 올해 유엔 연설에서 북한을 거론한 것은 미국과 일본, 독일, 프랑스 4개국뿐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생긴 것인가요?
예, 사실 잘 아시는 대로 지금 국제사회의 블랙홀이라 그럴까요? 최대 현안은 북한이 아닙니다. 지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전쟁이 국제사회의 최대 관심사고요. 또 중국의 말하자면 그 타이완에 대한 위협 그리고 국제사회 질서, 기존 질서에 대한 말하자면 위협 이런 것들이 서구 특히 서방 국가들이 관심으로 내세우는 최대 현안 아닙니까? 그런 만큼 2016년 당시와 지금은 크게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북한 문제는 미국만 보더라도 사실 북한에 대해서 대화 제의를 계속하고 있지만 미국은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 그리고 중국 문제가 대외 문제 현안의 핵심 관심사고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은 우선순위에서 상당히 처지고 있다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말씀하신 대로 북한이 전혀 언급조차 되지 않은 것은 아니고요. 미국이나 일본, 독일, 프랑스 이 정상들이 올해 유엔 총회에서도 북한의 핵 문제에 대한 그 위협, 핵과 관련한 위협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독일 총리 같은 경우에는 정치범 수용소를 포함한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윤석열 한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21일 유엔 총회를 계기로 뉴욕에서 회동했는데 한일 관계가 앞으로 좀 풀릴까요?
네, 이것도 상당히 그 관심사인데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윤석열 한국 대통령하고 기시다 그 일본 총리가 21일 날 그 뉴욕에서 만나서 이제 약식회담을 약 30분간 했다고 합니다. 참고로 그 한국과 일본 정상이 이제 대면 회담 그러니까 전화 통화 이런 거 말고 얼굴을 맞대고 만난 것 자체가 약 2년 9개월 만이라고 하는데요. 두 가지가 주로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는 이제 북한 핵 문제 관련해서 이제 그 한국과 일본이 공조를 하자 이런 얘기를 했고 또 하나가 이제 현안인 그 강제징용 문제입니다. 지금 과거사 문제 둘러싸고 한국과 일본이 그 지난 몇 년간 상당히 지금 그 외교적 갈등을 빚고 있는 건데요. 여기서 그 회담이 끝난 다음에 나온 걸 보면은 한국과 일본의 정상이 그 현안 해결해야 된다는데 공감대를 이뤘다 이런 게 나오는데요. 한일 관계가 이제 뭐 물꼬는 열었다. 대면 회담을 했으니까 뭐 하나 계기가 마련됐지만 그렇다고 빨리 풀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그 제일 큰 문제가 지금 강제징용 문제인데요. 아, 두 정상이 이 문제를 논의를 했지만 이 문제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풀어나가자 이런 그 해법에는 아직 그 합의를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좀 그 서서히 그 좀 해결되지 않을까. 아, 그리고 특히 그 일본에서는 한국이 먼저 이 문제와 관련해서 모종의 해법을 만들어서 일본에게 좀 넘겨야 된다 이런 입장인데 한국은 일본하고 같이 좀 공조해서 같이 좀 만들자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아직 그 문제 해결을 두고 한국과 일본 간에는 상당한 좀 간극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상이 뭐 얼굴을 맞댄 것 자체는 좀 의미는 있지만 풀려고 하더라도 상당히 좀 시간을 갖고 서서히 풀리지 않을까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네. 한편 또 미국과 한국, 일본 3개국 외교장관이 22일 뉴욕에서 3자 회담을 했는데 여기서 어떤 얘기가 나왔는지 좀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공동성명이 나왔는데요. 그 내용은 한 서너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세 나라 간의 협력 의지를 다시 확인했다 이렇게 하고 있고요. 또 미국의 입장에서는 동맹인 한국과 일본에 대한 방어 공약을 확인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요. 아울러서 북한이 최근에 잇따라서 미사일을 발사한 것에 대한 규탄이 있었고요. 또 현재 미국과 한국 당국은 북한이 추가적인 핵실험에 대한 준비를 마친 것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과 관련해서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에 단호한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했고요. 특히 최근에 북한이 핵무력을 법제화하면서 비핵화를 더욱 분명하게 거부하고 있는 데 대해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렇게 공동성명은 전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성김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의 방한 소식과 함께 바이든 대통령이 유엔 총회 연설에서 북한의 유엔 제재 위반을 지적했다는 내용, 그리고 한국 윤석열 대통령의 유엔 연설 내용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윤국한 기자, 최원기 기자, 진행의 박승혁이었습니다. 뉴스포커스를 마칩니다.
VOA 방송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성들의 관심사와 여성 관련 정보를 전해드리는 주간 여성 프로그램 여자들의 행복한 시간 여행시의 장량입니다. 이번 주는 미국에서 화제가 된 여성 관련 이슈를 알아보는 이달의 여성 뉴스 시간입니다. 2022년 9월 미국 뉴스에서 화제가 된 여성 관련 소식 알아봅니다. 이달의 여성 뉴스 키워드는요. 우먼킹, 메리 펠톨라, 그리고 미국 대학 체육협회 NCAA 여성상입니다. 박영서 기자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첫 키워드가 미국의 영화 제목인데요. 개봉 전부터 화제를 모았던 더 우먼킹입니다. 이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었다는데 개봉 첫 주말 성적이 꽤 좋네요.
네, 지난 16일 미국에서 개봉한 영화 우먼킹. 여성 감독인 지나 프린스 바이더 우드가 연출했는데요. 개봉 전부터 화제를 모으더니 그야말로 대박을 터뜨렸습니다.
네.
네, 개봉한 주말에만 1,900만 달러 흥행 수입을 올리면서 북미 박스 오피스 정상에 올랐습니다. 뉴욕타임스, 헐리우드 리포트 등 주요 매체는 제작비 5천만 달러의 영화 개봉 첫 주말 수익이 예상보다 최소 25% 이상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네. 참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 고전을 면치 못했던 극장가가 조금씩 활기를 찾는 중이었는데요.
영화 한 편으로 회복 속도도 빨라졌겠습니다. 네. 예. 그런데 이 영화가 실화를 배경으로 한 영화죠.
네, 그렇습니다. 우먼킹은 연기파 흑인 여성 배우인 비올라 데이비스 씨가 주연을 맡았는데요. 1800년대 아프리카 여성 전사 부대와 임무를 다뤘습니다. 데이비스 씨는 흑인 여성으로서는 처음 에미상 드라마 부문 여우 주연상을 받았던 배우입니다.
네. 자, 더 우먼킹. 대략 어떤 내용인가요?
네, 1820년대 서아프리카 나라 다호메이 왕국을 배경으로 한 영화인데요. 1600년대부터 존재했던 여전사 부대인 아고지에이 지도자 나니스카 장군 얘기입니다. They will not stop
until the whole of Africa is theirs. 비올라 데이비스가 맡은 역할이 나니스카 장군인 거죠?
네, 맞습니다. 나니스카 장군이 국민을 노예로 만들고 삶을 파괴하려는 부족에 저항하는 내용을 그렸는데요. 여전사들이 프랑스와 이웃 부족의 도움을 받아서 왕국을 지키기 위해서 싸운다는 얘기입니다.
네.
네, 이 영화는 헐리우드 영화답게 인간애를 강조하는 신화 같은 영웅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네. 그런데요, 영화 개봉 전부터 일각에서는 불매 운동이 있었다는데요. 왜 그런 건가요?
네, 이 영화의 다오메이 왕국은 17세기 초부터 19세기 말에 존재했다가 1894년에 프랑스와 싸워서 전쟁에 패하면서 프랑스를 영이 된 나라인데요.
네.
네, 그런데 이 18세기 노예 무역의 중심지였습니다.
아.
네, 당시에 다오메이 왕국은 성인 남녀, 어린이까지 노예 시장에 끌어모아서 큰 희생을 치르게 했다는데요. 이 영화에 등장하는 여전사들은 다오메이에 희생된 노예였는데 이 영화가 노예 역사를 미화해서 역사를 왜곡했다는 이런 비판과 함께 영화를 보지 말라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네. 그런데 예상을 깨고 흥행을 거두고 있는데요. 영화 평이 꽤 좋네요.
네. 출구조사 형식으로 치러진 관람객 영화 평가에서 A+ 등급 최고 점수를 받았고요. 영화 평점 사이트인 로튼 토마토에서는 비평가와 관객 평점 지수에서 각각 94%, 99% 성적을 거뒀습니다.
네.
네, 뉴욕타임스는 지나 프린스 바이더 우드 감독과의 인터뷰 기사를 실었는데요. 이 신문은 바이더 우드 감독은 영화 속에 등장하는 여성의 성격을 잘 묘사하고 주목하는 것으로 유명하지만 이 우먼킹에서는 완전히 다른 규모의 여전사의 극적인 서사를 만들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네. 그런데요, 우먼킹 말고도 또 다른 여성 주제 영화도 있었네요.
네, 매년 미국의 노동절 연휴에 열리는 텔루라이드 국제영화제에서 우먼 토킹이라는 영화가 12월 공식 개봉을 앞두고 선을 보였는데요.
네.
네, 2018년에 출간된 미리암 테이스 작가의 소설 우먼 토킹을 바탕으로 한 영화입니다. 이 책은 식민지 시대에 남성으로부터 반복적으로 마취 상태에서 강간당한 사실을 알게 된 8명의 특정 종교 집단 여성이 비밀 집회를 여는 데 관한 얘기입니다.
네.
네, 캐나다의 정치 운동가이자 여배우인 세라 폴리 씨가 감독한 이 영화에 대해서 영국 신문 가디언은 수많은 암울한 실생활 범죄를 느슨하게 재구성했다고 보도했는데요. 영화 평점이 그리 높진 않지만 성평등과 여성 문제를 화두로 던진 것에 의미를 뒀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방송에 전해드리는 주간 여성 프로그램 여자들의 행복한 시간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날의 여성 뉴스 두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여성 정치인이 주인공이네요.
네, 지난 8월에 치러진 미국 알래스카주 하원의원 보궐선거에서 원주민 여성이 알래스카 최초로 연방 하원의원에 당선돼서 화제가 됐습니다. 주인공은 올해 나이 49살의 민주당 소속 여성 정치인 메리 펠톨란데요.
네.
유피크 원주민 부족 출신으로 알래스카 앵커리지에서 나고 자랐습니다.
네. 자, 알래스카 원주민이라면은 에스키모 출신 여성이 연방 하원의원이 된 건데요. 펠톨라 의원이 정치에 입문한 게 언젠가요?
네, 지난 1998년에 알래스카 39선거구를 담당할 주 하원의원으로 선출되면서 정계에 발을 내디뎠습니다. 이후 2009년 초까지 주 하원의원으로 일해왔고요.
네.
네, 2011년부터 2년 동안 배대시 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고 로비스트 또 부족 법원의 판사로 일하기도 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올해 초에 사망한 공화당 도니영 의원의 남은 임기를 맡아 후임자를 뽑는 지난 8월의 보궐선거에서 세라 페일린 전 알래스카 주지사를 눌렀습니다.
네, 자, 당시 선거 결과 구체적으로 어땠나요?
네, 유권자들은 이 순위 선택 투표를 통해서 투표용지의 선호도에 따라 후보자 순위를 매길 수 있는데요.
아.
네, 한 후보자가 1순위 투표의 과반을 얻으면 승자로 선언됩니다.
네.
네, 선거 결과 40%의 유권자가 첫 번째 선택을 펠톨라 당시 후보로 선택했고요. 31%가 세라 페일린 전 주지사를, 그리고 29%가 또 다른 후보였던 백이치 씨를 1순위로 택해서 순위 선택 지침에 따라서 백이치 후보는 탈락하고 그의 표가 두 후보에게 분산됐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펠톨라 후보가 당선된 겁니다.
아, 선거 방식이 좀 복잡하네요.
네.
그런데 펠톨라 의원 소감도 좀 들어봤으면 좋겠네요.
네, 공교롭게도 선거가 있었던 8월 31일이 펠톨라 의원의 생일이었다는데요.
아.
네, 펠톨라 의원은 선거에서 이긴 후에 오늘 같은 생일은 또 없을 것 같다면서 모든 알래스카인들, 특히 고영 의원의 남은 임기를 채우도록 나를 믿어준 모든 사람에게 감사를 드린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네.
네, 펠톨라 의원은 지난 7일에 연방 하원 건물 중에 하나인 워싱턴 DC 레이번 빌딩에서 공식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네. 자, 알래스카 원주민 출신 여성 정치인이라는 것 외에도요. 공화당이 우세한 알래스카 주에서 민주당 의원이라는 점을 또 주목하고 있나요?
네, 펠톨라 의원은 1972년 재선을 노리던 민주당의 닉 베기치 하원 의원이 비행기 실종 사고로 숨진 후에 처음으로 알래스카 하원 의원에 당선된 민주당 의원입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펠톨라 의원이 4개월 미만의 기간에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보여줄 거라면서도 이 선거에 이긴 것만으로도 민주당 당원, 미국 원주민과 많은 알래스카 주민, 심지어 일부 공화당의 눈에도 중대한 성취라고 평가했는데요.
네.
네, 알래스카의 공화당 상원 의원인 리사 머카우스키 의원은 펠톨라 의원에 대해서 강인하고 투지 있는 인물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알래스카 유권자들이 11월 중간 선거에서 펠톨라 의원을 지지하든 공화당 후보를 지지하든 간에 워싱턴에서는 초당적인 기쁨이 있었다면서 알래스카의 공화당 상원 의원들이 펠톨라 의원 취임식에서 그를 포옹하고 미소를 지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자, 이달의 여성 뉴스 9월의 마지막 키워드 간략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네, 마지막 키워드는 NCAA입니다. 더 내셔널 칼리지엣 애슬레틱 어소시에이션의 머리 글자를 딴 이 NCAA는 말 그대로 미국 대학 체육협회를 부르는 단어입니다. 이름은 미국 대학이지만 캐나다의 대학도 포함되고요. 본사는 인디애나주에 있습니다. 시어도 루즈벨트 전 대통령이 1906년에 창립했는데요. 이 협회는 미국의 대학 농구, 풋볼, 조정, 야구, 펜싱, 골프 등 20여 개 종목을 관리합니다.
네.
네, 이 협회는 매년 올해의 여성상 후보 명단도 발표하는데요. 1991년에 제정된 이 상은 대학 생활 전반에 걸쳐서 지역사회, 운동, 경기와 학업에서 두각을 나타낸 졸업을 앞둔 여대생 운동선수를 표창합니다.
네.
네, 그런데 NCAA 회원 학교가 2022 NCAA 올해 여성상을 위해서 세계 디비전에서 총 577명을 지명했습니다.
네. 자, NCAA가 1, 2, 3 이렇게 세 개의 디비전으로 나뉘는데요. 청취자분들 위해서 좀 설명을 좀 해 주시죠.
네, 디비전 분류 제도는 다양한 종목에서 뛰는 유사한 학교 팀을 위해서 공정한 경기장을 만들고 대학 운동 선수들이 전국 선수권 대회에 참가할 수 있는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지난 1973년에 채택됐는데요.
네.
네, NCAA 회원은 말씀하신 대로 디비전 1, 2, 3로 분류됩니다. 이 디비전마다 그들만의 관리자, 아마추어리즘, 선수 선발, 선수 자격 부여, 혜택과 학자금 지원, 경기와 훈련 시즌 등에 대한 규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네, 규칙 내용은 NCAA가 표방하는 가치와 전반적인 운영 원칙과 일치해야 하는데요. 이 디비전의 선택권은 가입하려는 대학에 주어지기 때문에 자기 학교가 추구하는 가치와 목표에 맞게 경쟁 수준을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네.
네, 새 디비전 특징을 간략하게 보면요. 디비전 1은 학자금 지원 정도가 높고 학업보다는 운동에 조금 더 치중합니다. 하지만 운동이 주가 된다는 말은 아니고요.
네,
디비전 2는 학자금 지원이 제한적이고 운동과 학업이 균형을 이룹니다. 끝으로 디비전 3는 학자금 지원이 없고요. 운동보다 학업에 더 치중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올해는 이 세 개 디비전에서 총 577명이 후보에 올랐다는 말인데요. 여성상 네. 후보에. 그런데 올해는 이 교육계 성차별을 없애기 위한 타이틀 9호가 제정된 지 50년이 되는 해여서 NCAA 올해 여성상이 더욱 주목받고 있는데요. 이 상을 받기 위한 자격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네. NCAA 후원 스포츠에서 경쟁하고 2022년 여름까지 학사 학위를 취득할 예정이었던 학생들이 대상이었는데요.
네.
네, 각 대학이 추천한 학생들 가운데서 NCAA 여성상 선정위원회가 디비전마다 10명씩 30명을 추립니다. 그 가운데서 디비전당 3명씩 9명이 결선에 올라가고요. 최종적으로 한 명이 뽑히는 건데요. 올해 여성상을 받을 영예의 주인공은 내년 1월에 텍사스주 샌 안토니오에서 열리는 NCAA 컨벤션에서 공개될 예정입니다.
네. 자, 이달의 여성 뉴스 마지막 키워드로요. 미 대학 스포츠협회 NCAA와 올해 여성상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박영석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나요? 네, 9월 화제를 모은 여성 뉴스로 개봉하자마자 흥행을 거두고 있는 영화 우먼킹, 그리고 알래스카 첫 원주민 여성 하원의원이 된 메리 펠톨라 의원, 또 전미 대학 스포츠협회의 올해 여성상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네, 저는 다음 주 시간에 또 다른 내용으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진행의 장량이었고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Hello.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 진행의 이은경입니다. 오늘은 의견이나 생각을 물어보거나 대답할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문장들 살펴보겠습니다. VOA 회사 동료인 Audrius Rigus와 대화 나눠보겠습니다.
Can I speak to you about a personal matter?
Sure.
I was thinking about applying for a supervisory position. Would you be willing to proofread my resume? Can I speak to you about a personal matter?
개인적인 문제 얘기해도 될까요? 얘기 나눌 수 있을까요? Can I talk to you? Can I speak to you? 이렇게 말하는 것과는 조금 차이가 있죠. Personal matter. 개인적인 문제라고 얘기를 먼저 해서 상대방의 양해를 구하는 거죠.
Can I speak to you about a personal matter?
개인적인 문제 얘기해도 될까요?
Sure.
물론이죠.
I was thinking about applying for a supervisory position. Would you be willing to proofread my resume?
관리자 자리에 지원하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력서에 오류가 있는지 교정해 줄 수 있나요? 이번에는 confide in, 속사정을 얘기하다 라는 표현 사용해서 대화 나눠보겠습니다.
Can I confide in you?
Okay.
I'm about to buy a diamond ring for my girlfriend. Could you give me some advice? Can I confide in you?
개인 속사정을 털어놔도 될까요? Confide in someone. 어떤 사람에게 개인적인 속사정을 털어놓고 싶을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비밀 같은 것을 그 사람을 믿고 얘기하는 거죠.
Can I confide in you?
당신에게 속사정을 얘기해도 될까요?
I'm about to buy a diamond ring for my girlfriend. Could you give me some advice?
여자친구에게 다이아몬드 반지를 사주려고 합니다. 조언을 해줄 수 있나요? "상대방의 생각을 물어볼 때 이런 질문들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What do you think of? What are your thoughts on? How do you feel about? What's your opinion on?
이번에는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때 문장을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지 보겠습니다.
I think, I believe, I feel, in my opinion, I would say.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I believe.
나는 이렇게 믿어요.
I feel.
나는 이런 기분입니다.
In my opinion.
내 의견은 이렇습니다.
I would say.
말씀을 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자신의 표현을 강력하게 표현하고 싶을 때는 이렇게 말하시면 됩니다.
I really think.
나는 정말 이렇게 생각해요.
I strongly believe.
나는 강하게 믿어요.
I truly feel.
내 진심은 이래요.
In my honest opinion.
내 솔직한 의견은 이렇습니다. 이번에는 공식적인 자리에서 쓸 수 있는 표현 보겠습니다. 내 관점으로는 이렇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From my point of view, from my perspective, in my view, or it seems to me that
에브리데이 잉글리시, 뷰의 매일 영어. 오늘은 개인적인 얘기나 공식적인 의견을 나누고 싶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표현들 살펴봤습니다.
저희 VOA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 이용하셔서 음성을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미국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시고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에 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에 9942번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듣고 싶은 방송을 놓치셨나요? 인터넷 웹사이트 www.voakorea.com으로 들어오시면 실시간 방송 청취는 물론 다시 듣기, 방송 원고 보기가 가능합니다. VOA 방송 웹사이트 www.voakorea.com에 많은 이용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 방송은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 중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35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1시까지는 단파 9350, 12045, 12080kHz로 또 밤 11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410, 12045, 1208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중파 1566kHz로 저희 VOA 방송을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